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지난 19일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20일 확인되면서 국제사회 주요 인사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라이시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이란 국민에게 엄청난 상실이라면서 중국은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밝힌 것으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전했습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라이시 대통령을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애도를 표했다고 스푸트니크를 비롯한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란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는 샤를 미셸,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그리고 다른 일행들의 죽음에 EU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X를 통해 밝히고 유가족들에게도 조의를 전한다고 썼습니다. 이 밖에 중동 주요 지도자들도 애도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는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이 가슴 아픈 헬기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히고 유가족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위안을 달라고 알라신께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지도부인 최고혁명위원회 무함마드 알리 알후티 위원장도 애도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을 가리켜 이 지도자들은 시온주의자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지원하고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값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칭송했습니다. 카림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쪽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적어도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다며 전임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들 두 사람이 고의적 전범살인, 의도적 민간인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로마 규정 ICC 조항의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범죄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칸 검사장은 또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 최고 지도자와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모하메드 디아브 이브라임 알 마스리 사령관 그리고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 의장이 영장 대상이고 전쟁 범죄를 비롯한 8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이 20일 취임 연설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취임 연설에서 중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는 일을 멈추고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타이완과 함께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요르단을 비롯한 33개가 참여하는 이글 라이온 2024 연합군사훈련이 요르단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군 에이브럼스 탱크들이 훈련 현장에서 사격하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요르단이 주최하는 이번 훈련은 올해 11번째로 중부사령부가 참여하는 가장 크고 복잡한 훈련 중 하나라고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27년에 열리는 여자 월드컵 대회 개최지가 브라질로 정해졌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지를 정하는 FIFA의 전자투표가 있었는데요.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의 연합과 브라질로 나뉜 2파전에서 브라질이 119대 78로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자, 삼바 축구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브라질 남자 축구는 1950년 그리고 2014년 이렇게 두 차례 월드컵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월드컵 대회에 브라질 유치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여자 월드컵 대회가 시작된 1991년 이후 남미 대륙이 또 대회권을 따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브라질이 전통적으로 축구 강국의 명성을 자랑하긴 합니다만 2027년 여자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려던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의 연합 공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말에 공동 개최로 신청서를 냈다가 최근에 철회했던 미국과 멕시코 연합도 있었고요. 그보다 앞서 유치 의사를 접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최종 투표에 다 같이 올랐다면 이 브라질의 여자 월드컵 대회 개최 가능성은 더 희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FIFA의 최근 내부 기술 평가에서는 브라질의 유치 가능성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었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연합은 3.7점을 받아서 브라질의 기대가 좀 높았었습니다. 자, 그나저나 미국과 멕시코 연합은 왜 2027년 여자 월드컵 유치를 포기했을까요? 미국은 올해 남미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코파 아메리카 컵 대회를 엽니다. 2026년에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남자 월드컵 대회가 있고요. 2028년에는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어지는 이런 여러 국제 행사 속에 자칫 여자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 못할 것을 걱정하면서 그 다음 대회인 2031년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4월 말에 유치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뭔가 상당히 신나는 상황인 것 같죠? 요즘 서울 한강에서는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춤추고 즐기는 이색 파티가 열린답니다. 그런데 모두 귀에는 선이 없는 무선 헤드폰을 끼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5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북한, 모든 지역 오전까지 흐리다가 대체로 맑아집니다. 서쪽 지역으로는 평양 남포 신의주 용현으로 바람 불겠고요. 동쪽은 장전과 함흥, 함경북도 삼지연으로 바람 일겠습니다. 자, 점점 여름의 기운이 난다는 절기상 소만이 지나면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4도고요. 신의주 14도, 개성 15도, 함흥 10도, 원산 12도, 청진의 아침 최저 8도, 해산 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이 28도, 강계가 30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4도, 함흥, 청진, 원산 20도입니다. 해산의 낮 최고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오전까지 흐리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5월 21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에브라힘 라히시 이란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란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했고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이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헬기 추락사고. 결국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요, 20일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 압둘라히안 장관은 19일 아제르바이잔 국경 근처에서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실종됐었습니다.
네. 사고 경위부터 살펴보죠. 왜 헬기가 추락을 한 겁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사고 당시에 현지의 그 짙은 안개와 폭우 등으로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하다가 동 아제르바이잔 중부 바르자칸 인근 다즈마르 산악지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라이시 대통령이 왜 헬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겁니까?
예, 아제르바이잔 정부하고 공동 건설한 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네. 해당 댐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데 라이시 대통령이 19일 준공식에 참석해 일함 알리예프 아르제바르잔 대통령을 만나고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시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자, 사고가 난 헬기에 이란 대통령 말고 다른 정부 관리들도 타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헬기에는 이 라이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또 말렉 라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와 경호원, 보안 책임자 등 총 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일부 매체는 또 9명이 타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말고 다른 두 대의 헬기도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들 헬기는 또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네. 사고가 난 것은 19일이고 다음 날에야 이란 정부가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19일 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했다는 속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란 정부는 이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 때문에 이란 소식통을 인용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로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악천후 때문에 비행에 어려움을 겪자 비상 착륙을 한 후에 육로로 이동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그 다른 두 대의 헬기는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쳤다고 하셨는데 그 헬기도 같이 움직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관리들을 태운 해당 헬기들도 다 같은 날 함께 이륙해서 악천후 속에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자체의 그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군용기 대부분이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도입한 기종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란 국영통신 이르나는 사고 헬기는 2000년대 초에 도입했다고 네. 보도했습니다.
자, 이란 정부가 라시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했다는 것, 시신이 발견됐다는 뜻일까요?
네, 이란 국영 언론이 20일 사고 지역에서 추락한 헬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란 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대통령이 탄 헬기가 완전히 불에 탔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이란 매체들은 수습된 시신들을 들것으로 옮기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으며 조국에 봉사하던 중 자신을 희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탄 헬기가 추락했고 지금은 그 헬기가 전소됐다고 확인됐습니다만 구조와 수색 작업이 좀 늦었던 건 아닐까요?
이 사고 지역이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600km가량 떨어진 외딴 곳인데요.
네.
워낙 험준한 산악지대인 데다가 또 짙은 안개에 날이 저물어서 추락 지점을 찾기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이란 당국은 구조대와 군부대를 급파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가시거리가 5m도 안 되는 등 이 현장 접근 자체가 힘들어서 12시간 이상 네.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는 대통령이 유고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 헌법에 따르면은요,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이 승계하고 5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란은 부통령이 12명인데요.
그렇습니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 모하메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예.
이란은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서 라이시 대통령의 이런 갑작스런 사망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권력 공백은 예상되지 않는데요.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란 핵 합의 복원 등 협상 등으로 이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사망이 향후 중동과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자,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라이시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검사장,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률가 출신인데요.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헤란의 집행자, 잔인한 도살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네.
또 독실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로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으로 꼽혀왔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볼까요?
네, 뭐 시차 등을 이유로 중동 주변국들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파키스탄은 20일 하루를 애도의 날로 설포하고 이란의 국가적 비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충격을 금치 못한다면서 인도는 이 슬픔의 시기에 이란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하메드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도 깊은 슬픔을 표했고요.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란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 추락 사고를 보고받았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라이시 대통령은 뛰어난 정치인이었다면서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로서 양국의 설린 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 인민들이 좋은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겠습니다. 타이완에선 총통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20일 타이완 총통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이날 수도 타이베이 총통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타이완의 16대 총통이 됐음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네, 자 라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요 발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이 총통이 취임사에서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을 겨냥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는데요. 타이완은 민주주의 세계의 VIP 최우수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MVP
네.
최우수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아울러 타이완의 민주주의 활력을 선의의 힘으로 활용해서 타이완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심화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임이 된 차잉원 총통은 타이완 독립을 공공연하게 주창을 해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라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라이 총통은요, 새 정부가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 타이완 독립에 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함께 평화와 상생의 번영을 추구하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중국이 이 타이완의 존재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타이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선의로 대결보다는 대화, 봉쇄보다는 교류를 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필요하면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라이 총통은요. 중국의 수많은 위협과 침입 시도에 맞서서 타이완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를 개선해서 안정적이고 원칙적인 양안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 억지력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예방할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네.
중국을 향해 라이 총통이 협력과 견제라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지금 외교적으로 중국의 점점 밀려서 고립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이번 라이 총통 취임식에 어느 나라 정부가 또 축하 사절단을 보낼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관례적으로요,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현직 정부 관리들이 아닌 전직 관리, 학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 밖에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50여 개 나라가 공식 또 비공식 대표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타이완의 새 총통이 취임했습니다. 중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이라는 직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라이 총통 취임에 앞서서 최근 몇 달 동안 타이완 인근에 군용기를 배치하고 해안 경비대 순찰 빈도도 늘렸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19일부터 20일 사이 중국 군용기 6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타이완 북서부와 남서부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압박을 비롯한 대외적인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타이완은 지금 그 타이완 안에 내부 상황도 녹록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민진당이요. 타이완 입법회에서 다수당이 아닙니다.
네네.
지난 1월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중국의 우호적인 야당인 국민당과 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7일에도 입법회 개혁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당 의원들 간에 난투이 벌어지는 등 험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 일자리 문제, 저임금, 높은 주택가격 등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국제형사재판소로 갑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신청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2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ICC가 또 같은 날 야히와 신화르, 이스마엘 하니에, 모하메드 디아브 등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네, 자, ICC 국제형사재판소죠. 이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슨 혐의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예, 카림 칸 ICC 검사장의 성명에서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및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고의적인 살인, 전쟁 범죄로서의 살인, 고의적 상해, 또 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지시 등의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네. 그 칸 검사장이 말하는 합리적 근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ICC는 그동안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또 영상과 사진, 오디오 자료 등을 수집해서 분석해 왔는데요.
네.
칸 검사장의 성명에서 이를 통해 이 두 사람이 로마 조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권리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마스 지도자들한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하마스 지도자 3명에게는 살인, 인질 강간과 고문, 또 포로에 대한 잔혹한 대우 등의 혐의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ICC 전심재판부 판사들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네.
이 칸 검사장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서 대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라고 다짐했는데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 회원국은 대상자를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원국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네.
ICC는 지난 2002년 120여 개 나라가 서명한 로마 조약의 근거에 설립됐는데요.
네.
이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에 ICC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ICC는 지난 2015년에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의 관할이 속한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네.
여기서 팔레스타인 영토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말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는 ICC의 체포영장 신청 소식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네트냐후 총리가 그동안 ICC가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려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20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잔혹한 테러 분자들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 정부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이자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네트냐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웠던 야당 지도자들도 분노를 표하고 있는데요. 야이르, 라피드, 예싯, 아티드당 대표가 ICC의 결정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베니 간츠 전 국방장관도 역사적인 규모의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서 깊은 흑인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가자 전쟁 반대 시위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미 총기협회 연례 회의에 참석해서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했는데요. 두 대선 후보의 주말 행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샘웰 얼리토 연방 대법관 거주지의 2021년 의사당 난임 사태 이후 거꾸로 뒤집힌 성조기가 개양돼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대 흑인이라는 이유로 꿈을 접어야 했었다는 90세 우주 비행사가 60년이 지나서 우주 여행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요즘 아주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유서 깊은 흑인 대학인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을 찾았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모어하우스 대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모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모어하우스 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식 축사도 했습니다.
네, 축사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무당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른바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평화로운 비폭력 시위를 지지한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는 전해져야 하며 나는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이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대학 졸업 시즌과 맞물리면서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많은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면서 반전 시위를 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이 투입돼 시위대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가 반전 시위가 본격화한 이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위기며 이 때문에 나는 즉각적인 정전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이국가 해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날 그 졸업식 도중에는 어떤 걱정하는 시위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별다른 돌발 행동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다만 학사모와 함께 아랍 전통의 흑백 체크 무늬 스카프인 카피에를 착용한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요.
네네.
졸업 단상 위에 앉은 교수진 중에도 카피에를 착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대표는 연설에서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시위대의 항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크게 환영받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졸업식 연설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모하우스대 일부 교수진과 학생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졸업생들은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해에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면서 흑인 청년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백인 우월주의를 없애고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흑인 가족과 공동체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그 모하우스대 졸업식 축사를 두고 또 흑인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네. 모하우스 대학이 흑인 남성 대학이라는 점에서 흑인과 젊은이 두 유권자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흑인 유권자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네.
특히 주요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받지 못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지지했던 젊은 유권자의 표심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점차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흑인 유권자들한테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모하우스대 졸업식에 참석한 후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만찬에서 연설하기 위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습니다. 모하우스대가 위치한 조지아주와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두 주의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흑인 학생 클럽과 만나는 등 최근 흑인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어디를 찾았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네.
전미총기협회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전미총기협회의 공식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도 했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면서 총기 소유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미 총기협회 회원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이 반항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반항적으로 투표해보자고 말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총기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면서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해왔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도 내 두 번째 임기에는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공격을 되돌릴 것이라면서 그 공격은 빠르고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미국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가 총기 소유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사소한 이유로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집권하면 ATF 국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 소지를 둘러싸고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무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총기 규제법에 반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더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 후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바이든 캠페인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의 안전보다 총기 로비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총기를 갖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일반 시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월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는 정부가 총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에 38%는 정부의 총기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응답자의 당적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요. 공화당원 중에 정부의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5%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 연방대법관이 이 거주지에서 성적위를 거꾸로 내건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지난 2021년 1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의 자택에 성조기가 거꾸로 개양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16일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문은 거꾸로 된 성조기를 목격한 동네 이웃들이 찍은 것이라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주말을 지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한 나라의 국기가 이제 거꾸로 매단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도 하고 사실 성조기 거꾸로 매단 것이 실수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거꾸로 된 성조기가 걸린 시기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 거주지에 거꾸로 뒤집힌 성조기가 교양된 건 지난 2021년 1월 17일입니다.
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사건, 이른바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21년 1월 6일인데요.
네, 네.
바로 이 사건 열흘 뒤에 거꾸로 된 성조기가 얼리토 대법관 집 앞마당에 개양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된 성조기는 이른바 도둑질을 멈춰라란 깃발로 불렸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성조기를 거꾸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얼리토 대법관은 뭐라고 합니까?
네, 얼리토 대법관은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은 성조기 개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웃이 마당 표시판에 불쾌하고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부인이 잠시 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이 해명을 했습니다만 관련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네, 특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원은 2020년 대선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에서 얼리토 대법관이 빠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더빈 의원은 도둑질을 멈춰라 운동의 상징인 거꾸로 된 성조기를 개양하는 것은 분명히 편견의 모습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서도 애덤 쉐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얼리토 대법관에게 재판 기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네.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용돼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거꾸로 된 성조기는 편향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법률 전문가들은 또 얼리토 대법관이 뒤집힌 성조기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것도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관련해서 반응을 내놨네요.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얼리토 대법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피에르 대변인은 성조기는 신성하며 우리의 국기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전직 흑인 우주 비행사가 60년이 지나서 우주 여행을 했다는데 누굽니까?
네, 주인공은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였던 에드 드와이트 씨입니다. 올해 90살이고요. 미국의 민간 기업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우주선이 19일 드와이트 씨와 다른 5명을 태우고 약 10분간의 우주 여행을 한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1789년부터 1865년까지는 미국이 이원적 연방제로 통치됐던 시기입니다. 이원적 연방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별도의 권한 영역을 가진 파트너라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이원적 연방제가 1865년 이후에 성격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제의 변천, 그 두 번째 순서로 1865년부터 1901년 사이의 이원적 연방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1865년부터 1901년까지 미국에서 이원적 연방제 시대가 계속됐다고 설명합니다. 또 불규칙했지만 이전에 주정부 영역이었던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존재가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었다고 의회 조사국은 평가했습니다. 수정헌법 12조, 14조, 15조뿐 아니라 셔먼 반독점법과 주관 상거래위원회법은 연방정부 권한이 민권뿐 아니라 경제와 사업을 규제하는 권한 같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주정부가 합중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15조는 인종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를 연방이 집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산업혁명의 와중에 기업의 독점적 경향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상업을 통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기 상업을 통제하는 의회 권한이 몇몇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법원 판결로 상업을 규제하는 연방정부 권한이 유지됐습니다. 1886년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주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품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의 일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주정부가 철도 요금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또 다른 몇몇 분야에서의 주정부 규제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권 분야에서는 수정헌법 14조를 훨씬 더 제한적으로 해석했고 특정 성별이나 인종계층의 자유와 헌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주법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1896년에 나온 유명한 판결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는 논리로 기차칸을 인종별로 분리하도록 한 루이지애나 주법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학자는 이원적 연방제 단계에서 연방 권한이 지속해서 커졌고 주정부의 우위 원칙이 점점 축소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적 행태나 관행에 대해 연방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연방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확실한 우위에 서지는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1865년과 1901년 사이 미국의 이원적 연방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서는 요즘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이색적인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춤추는 사람들이 무선 헤드폰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크고 요란한 음악 소리 때문에 한강 공원에서 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무소음 DJ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한강의 사일런트 디스코 무소음 DJ 파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무선 헤드폰에서 흥겨운 K-POP이 흘러나옵니다. 음악을 트는 DJ의 목소리도 무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호응을 유도하는 DJ의 목소리에 참여자 모두 신나게 춤을 춥니다. 이 행사는 사일런트 디스코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고요한 디스코 파티인데요.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으며 길이나 클럽에서 춤추는 것을 말하고요. 소음 공해에서 벗어난다는 이점이 있어 다양한 나라의 페스티벌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일런트 디스코 코리아의 김철원 대표가 2010년부터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2010년도부터 했어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소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단순하게 놀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더니 뭐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저는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안전하고 괜찮다 그리고 좋네라고 인정할 때까지 일단 작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다 그때는 일단 완료가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김철환 대표는 한강축제 일환으로 올해 더 큰 규모로 이 무소음 DJ 파티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즐기면 될까요?
일종의 대여비를 내시고 헤드폰을 가져가셔서 그냥 자유롭게 열린 공간에서 노시는 거. 그게 끝. 여기 보면은 연령대가 아주 많아요. 20대, 30대가 아니고 10대부터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근데 그게 다 한 곳에서 다 같이 즐기잖아요. 현실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데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열린 공간에서 그냥 사람들 그냥 헤드폰 주고 알아서 놀아라. 거기다가 연령대에 대한 뭐 커트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무소음 DJ 파티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출신 제한, 나이 제한도 없고요. 그렇게 음악으로 모두 자유롭게 즐기길 바라는 것이 김 대표의 바람이기도 하죠.
제가 원하는 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웃으면서 놀 수 있구나를 모두가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손자하고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근데 너무 건전해. 옆에서는 스무 살 애들이 막 춤을 미친 듯이 추고 있어. 그게 같이 있어요. 같이 존재해요.
무소음 DJ 파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헤드폰을 대여하는 부스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나누어진 두 줄이 점차 늘어났는데요.
반납하실 때 가지고 와주시고요.
이거 만드실 때 마주 볼륨키만 네. 만드시면 되세요.
이것만, 볼륨키만. 네네. 이거는 만지지 말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사전 예약 이번에 되게 많이 왔는데 이게 리스트로는 342명이고 실제로는 거의 한 800명 가까이 온다고 들었어요. 현장 빼고 사전만 800이고 거기서 이제 반납되는 거 있으면 계속 현장은 받는 그런 순서예요. 일단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은 즐기시는 분들, 원래 사일런트 디스코를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여기 날씨 좋아서 놀러 오신 분들, 가족분들도 즐기고 이게 원래 외국에서 시작됐다 한국에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오히려 먼저 알아채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시민과 외국인 모두 들뜬 표정으로 이 무소음 파티가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한국 시민 유태환 씨와 문하스터 씨는 이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신청을 해서 좀 빨리 즐기고 빨리 집에 가려고. 네. 이게 이제 무서움이어가지고 이걸 빼고 또 경치 보고 또 즐길 때 또 뽑고 하면 돼가지고 3시간 뭐 할 수 있으면은 하고 갈 것 같아요. 저는 다 같이 즐기자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끼리 노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 불편함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또 소음 공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또 무서움으로 관점을 바꿔서 한다는 게 또 좋은 취지이고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저는 클럽 막 이런 거 처음 접하는데 남자친구랑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그냥 남들 시선 안 쓰고 다 같이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밖에도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이곳을 찾은 한 가족도 있었는데요.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 잠수교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가요 저번에 지나가다가 보고서 너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전연령 괜찮다 그래서 일단 참가했어요. 굉장히 좀 신기했고요.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집단적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날씨도 좋고 한데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또 즐길 거리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좀 떠올리기는 한데요. 재밌기도 해요. 그 사람 앞에서 춤추거나 그런 게 좀 떠올려요. 그냥 재밌게 시간을 지나면 좋겠어요.
행사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3명의 DJ가 각각 음악을 트는데요. 이날 함께한 DJ 봉기의 소감도 들어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시는구나라고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여기 저희 메인으로 들어오는 DJ가 3명인데 이제 세 명 다 그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그 감동에 벅차 있습니다. 저희가 EDM하고 가요하고 이렇게 같이 틀어요. 근데 가요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EDM 같은 경우는 이제 EDM이란 노래 자체가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뭐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뛰어놀 수 있는 타이밍에 저희가 적절하게 이때 뛰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이제 뭐 간단한 동작들도 많이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무대 쪽으로 가니 모니터링을 위한 스피커에서 작은 음악 소리가 들렸고요. 무대 앞으로 참여자들도 하나 둘 모이면서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음향 때문에 사실 여기 모니터링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여기 무대에 완전히 근접해 있으면 조금 들리긴 하는데 뒤쪽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요즘에 또 일상이 힘드시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 부분에 또 에너지를 채워가셨으면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무대 앞쪽에서 누구보다 즐겁게 춤을 추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라라고 합니다. 작년에 왔어요, 같이.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또 왔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 호주에 살았어요. 호주에서도 클럽 가서 이런 사일런트 디스코 하거든요. 그거 너무 보기 너무 웃겨요. 헤드폰 벗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네 너무 재밌어요. 비슷한데 여기 경치가 더 좋죠. 그냥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춤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마리 미국 사람이에요. 전년에 Pirates of the Caribbean K-pop mixing 했어요.
Remember? I remember that.
이거 재밌어요.
그거 영화 있잖아요. Pirates of the Caribbean. 그거 그 노래랑 K-pop이랑 믹싱 돼서 네 그런 노래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고 했어요. 3시간 할 수 있죠? 칠 수 있죠?
점프 점프
점프 댄스 새로운 사람 댄싱 같이
아 네.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고 친구도 만들고 춤도 많이 추고 너무 재밌어요.
한강의 경치를 바라보며 새로운 사람들과 춤을 추는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한국 시민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저 좋아해가지고 월드컵 때 해봤었는데 재밌어가지고 예약한 거예요. 맛있게 재밌게 놀 생각으로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행복해요.
이걸 끼고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저희는 진짜 재밌고.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걸 끼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아주 크게 들으면 돼요, 노래를. 서울에도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잘 놀 수 있는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other, O-T-H-E-R, other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것이라는 뜻으로 other를 쓸 수 있습니다.
This black car is faster than the other one.
이 검은 차가 다른 차보다 빠릅니다.
But the red car is faster than all the others.
그러나 빨간 차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빠릅니다.
There are other things to eat besides apples.
사과 말고 다른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You can eat this apple, but the others look better.
당신은 이 사과를 먹어도 되나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each other, 서로라는 뜻이죠. Each other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 were younger, did you have a pen pal?
Sure I did. I corresponded with someone in Phoenix, Arizona. We would write to each other every month.
Wow, that's cool. Or you could say that you wrote to one another every month. When you were younger, did you have a pen pal?
어릴 때 펜팔 있었어요?
Sure I did.
물론 있었어요.
I corresponded with someone in Phoenix, Arizona. We would write to each other every month.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누군가와 연락했죠. 매달 서로에게 편지를 쓰곤 했어요.
Wow, that's cool. Or you could say that you wrote to one another every month.
와, 그거 멋지네요. 매달 서로에게 편지 썼다고 할 수도 있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each other과 one another를 같은 뜻으로 이해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each other는 두 사람 사이, one another은 세 사람 이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every other 살펴보겠습니다.
I go to class every other day.
저는 하루 건너 수업에 갑니다. Every other,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 건너 하나, 즉 두 개마다 이런 뜻입니다. The other이라는 표현도 있죠. The other day, the other morning, the other week. 이런 말들은 모두 가까운 과거를 가리킬 때 씁니다.
I saw George the other day.
얼마 전에 조지를 봤어요. I saw George the other day. The other day. 최근, 일전에 이런 뜻입니다. One after the other 이런 표현도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개별 행동이 시간적으로 매우 가깝게 이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차례로, one after the other. 차례로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 번갈아, 교대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One after the other, the people boarded the train.
차례로 사람들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One after another. One after the other, one after another. 잇따라서 차례로 기억하시고요. 그럼 끝으로 each other, 서로라는 뜻의 each other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en you were younger, did you have a pen pal?
Sure I did. I corresponded with someone in Phoenix, Arizona. We would write to each other every month.
Wow, that's cool. Or you could say that you wrote to one another every month.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other를 사용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